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 자리를 모였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였습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시간 주여,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비추시는 시간이어야 하며, 이 시간이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계심을 느끼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저희가 체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 주여, 저희가 진심을 갖고 주님 앞에서 오니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14절 말씀,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구페르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막고 그 안팎을 칠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잔소리처럼 매주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주일 설교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까지 강의를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조금 적용적인 설교를 하게 되니까요. 예, 본문 해석이 좀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꼭, 예, 토요일까지 그 창세기 강의를 듣고 오셔서 본문 이해와 적용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설교의 시간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 그리고 노아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불의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쉬운 말이에요. 다시, 세상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불의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조직에서 이 조직이 실제 움직이게 하는 창의력과 성실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 조직에서 어떤 좋은 영향도 못 주면서 무임승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창의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 이상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까지는 이게 가능해져요. 어느 지점까지는. 근데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때, 그래서 이 사람의 창의력과 성실력, 성실함으로 더 이상 그들까지 함께 살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창의적이고 성실했던 사람들도 왜 나만 이렇게 돼야 되냐라고 하면서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자기 결단을 갖기 시작할 때 그 조직은 내부적으로 붕괴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떠한 사회가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라고 그래요. 어디까지는 선량한 사람들이 더 많고 선한 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죄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회가 굴러가요.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그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이쪽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 구조 전체가 전체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진짜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회사에서 도움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익을 그냥 같이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없을 순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누가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사장, 오너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니네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내가 이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그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그 기업의 문화가 돼버리기가 쉬워요. 사장이 그러고 있으면요, 아랫사람들 그런다는 거예요. 뭔가 이 회사를 살려보자 이런 생각, 이 회사를 키워보자 이런 생각보다 내 이익만 갖고 가고 난 뭔가 최소화하고 전체가 어떻게든지 관심 없어지는 문화가 생기죠. 그럼 그 문화가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내부적으로 붕괴합니다,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비추심을 받아서 나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주는 사랑, 그런 사람들이 주는 도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돌봄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느 점에서 소비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주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숫자가 너무 적어질 때 그래서 주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지점이 생길 때 그 교회는 내부적으로 붕괴하겠죠. 그럼 그런 교회 문화도 어디서부터 생기는 확률이 제일 많아요? 위에서부터 생기는 확률이 제일 많죠. 내가 지도자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혹은 내가 추구하는 걸 성취하는 방법으로 이 교회를 사용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애들을 섬기고 돌보는 태도에서 바뀌면 그 교회 문화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내부적으로 붕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세계 평균, 역사 평균에서 우리 사회는 되게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권 가치를 추구하고요, 자유를 추구하고요, 평등을 추구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계 평균, 역사 평균을 보시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뭐예요? 지금 더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보다 뭔가 더 안 좋은 방향성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분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게 그거죠.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이 사회를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비판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룹보다 그냥 내 이기심과 내 욕심에 집중해 있고 처세술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그래서 게으름으로 이익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후자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후자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어느 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임계치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계치가 오면 사회가 내부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이쪽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니었지만 사실 그래도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졸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뭔가 성실이라고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냥 갑자기 부자가 돼서 그 부자라는 거에 합당한 책임의식 같은 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돈 많은 걸 자랑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졸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현대사에서 누가 일하지 않고 땅이든 주식이건 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뻥튀기해서 되게 많이 변했다? 벌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졸부가 됩니까? 선지자가 됩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다들 배우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서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70년대와 현재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임계지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지 같은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거예요. 내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면 부당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면 내가 회사에 출근하면 내가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하면 사실 다 이기적이고 처세술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면서 편하려고 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좀 이렇게 해서 이익을 더 가지려고 하고자 하는 구조와 사람과 조직과 리더를 사이에서 내가 살아가야 돼야 되는 지점들 되게 많이 생겨버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부분이죠.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물듭니다. 그렇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악해질 때, 저 악한 방법에 저도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고 같이 악해지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이 저 모양이야.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악해집니다. 그쵸? 다들 지 것만 챙기잖아. 뭐 나는 뭐 난 나 혼자 당해? 나도 내 거 챙겨야지. 다들 서로 무관심하잖아. 근데 왜 나만 그렇게 신경 쓰고 살 수는 없는 거야? 그 정도는 다들 그렇게 하고 살잖아. 근데 나만 유별나게 그런 걸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들이 함부로 대하니까 나도 함부로 대하는 거고, 그들이 욕심을 내니까 나도 어느 정도 내 욕심을 차려야 되는 거고, 그들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니까 나도 어느 정도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세상에 물드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자주 자기가 악한 것을 욕하고 있으면 자기는 선하다는 착시를 갖는데, 그가 악한 것을 욕하는가 욕하지 않는가는 그의 선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선한가 선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악한 사람들이 악하다고 욕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도 똑같이 악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주 그런 패턴을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논법을 되게 많이 써요. 그렇죠? 저 사람이 너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말에 뭘 담아요? 나는 선하다를 자꾸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되는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런 논리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물듭니다. 세상에. 요즘에 자꾸 갑질하죠. 우리나라에서. 갑질하는 사람의 논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사회적으로 우월하니까 너보다 우월하다. 이게 갑질의 첫 번째 논리죠. 그렇죠? 두 번째 논리는 뭐예요? 첫 번째 논리에 대해서는요. 그분들도 그거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쓰는 논리는 뭐예요? 제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갑질에 해당되는 두 번째 논리예요. 첫 번째는 아, 쟤보다 내가 잘나내니까 내가 그래도 되고, 두 번째는 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야라는 논리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되는 권리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논리는 옳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논리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두 번째 논리도 되게 이상한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세상이 악해질 때 사람들이 맨 처음 하는 방법은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라고 뭐라고 하면서 조용히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변질됩니다. 물듭니다. 두 번째, 세상이 악할 때, 세상에 문제가 많을 때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 첫 번째 사람과 달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도 나까지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세상이 그러니까 나 혼자 튀게 행동하면 나한테 뭐가 돌아와요? 일정한 불이익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라는 논리예요. 나도 바르게 살고 싶지. 나도 대안적으로 살고 싶지. 나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돼? 안 돼. 그랬다가는 내가 큰일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죠. 뭐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겉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요. 욕하면서 물드는 사람은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악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포기한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죄책감도 느껴요. 불편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 이러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걸 생각해보지 못합니다. 시도해보지 못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던 방법대로만 해봤지 다른 방법은 안 해봤으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두 번째 패턴이에요. 포기하는 거죠. 이분들은 힘들어요. 첫째 번째 분은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은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인도 악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 분은 악하게 하기는 해요. 하지만 본인이 거기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고 그래요. 요즘은 백화점이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백화점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내가 물건을 사왔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근데 백화점 쪽의 법칙대로 하면 이걸 안 바꿔줄 게 확실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아니 이따위로 물건을 푸고 나한테 이걸 안 바꿔줘. 내가 어떤 회원인데 가서 깽판을 치고 바꿔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당히 딱 바꿔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개념들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아 이거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냥 가서 나이스하게 바꿔달라고 하면 안 바꿔줄 게 뻔해요. 나도 이렇게 깽판 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꼭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지만 가서 진상을 떠는 거죠.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어떻게? 나 이거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되게 큰 차이 같은데 자세히 보면 미세한 차이죠. 그렇죠? 본인은 되게 큰 차이라고 느껴요. 하지만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 두 사람을 옆에서 볼 때는 다르다는 걸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죠. 둘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승합니다. 그렇죠? 그냥 편승하는 세상이 거지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라고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나도 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에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계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얼마나 임계치가 다다른냐고 했습니까? 옛날에는 죄악이 관영하였다.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람들이 홍수 시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지멋대로 살았어요. 다 이기적이고 살았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왔어요? 임계치가 와버린 거죠. 누구도 살 수 없는 지점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들 자기 욕심대로 살면요. 어느 점에서는 누구도 살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다들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어느 점에서는 아무런 제도, 어떤 조직, 어떤 시스템, 어떤 공공선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강자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만 나도 누구보단 약하고 어느 정도는 약자가 되기 때문에 또 공격받는 상태, 살 수 없는 임계치, 사회가 내부적으로 몰락하는 홍수의 지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 시대를 살았어요? 노아가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이 정말 이상한 세상, 나쁜 세상, 악한 세상 한가운데 딱 던져서 살았던 게 노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삶을 보면서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많은 비탄과 욕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욕해도 됩니다. 욕 먹어야죠.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제기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제기는 해야죠. 근데 문제제기에서 끝난 다음에 그래서 나도 그런 거야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제기를 한 사람의 당위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제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러는 거야 하면 그것도 문제제기의 당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겁니까? 여기서는 노화를 추천드립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혼자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다 같이 관악산에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홍수의 세상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죠? 첫 번째, 그것은요. 이 삶의 가능성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가능성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방주를 짓는다는 표현은요. 첫 번째, 가능성을 본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가능성이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은 안 변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목사님, 세상은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노아 시대? 노아가 홍수의 시대를 의로운 시대로 개혁했어요? 저 사람들 다 개혁시키고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진 않았어요. 그 가능성은 없었어요. 노아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도요, 내가 똑바로 살아갈 가능성은 거의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지 같아도요, 내가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지 같으니까 나도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세상이 이상하더라도 내가 바로 살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능성은 네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변할 거야, 결국엔 잘 될 거야 라는 결과론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들이 널 칭찬할 거야. 결국은 너는 성공할 거야. 결국은 너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야. 결국 너는 편해질 거야.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첫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내가 바로 살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계는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었다. 하지만 노아는 의인이었다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죄인으로 살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도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자꾸 내가 나쁜 선택을 하는 당위성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다 한들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선택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지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지 같은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내 선택이잖아요. 세상이 나쁘고 세상이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맞으니까 이걸 선택하겠다가 결국은 그 사람의 선택 기준이어야 돼요. 왜요? 난 오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순간 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선택을 하든가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든가 선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안 변할 것 같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산다든가, 내가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산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택으로 내가 뭘 없애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을 내가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세상에서 나도 악하게 살아가는 거고, 하지만 세상이 악해도 내가 타인을 바꾸지 못하도 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내가 거기서 선한 선택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선택을 유지해가면 세상은 악했어도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여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의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떤 기준이 의의 기준입니까? 방주를 세운다는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죠. 방주를 세운다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의의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두 번째는 내가 의의 기준을 선택한다는 건데, 의 기준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잖아요. 지금 그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럼 방주가 뭐 하는 곳이에요? 동물들 모아놓는 곳이에요. 그렇죠? 나도 들어가는 곳이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세상을 출발을 시킬 수 있는 이 창조의 생명의 씨앗을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다시 되게 복잡하게 얘기해 봅시다.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빨리 가볼게요. 이해가 안 되면 네 탓이에요. 강의를 안 들은 탓이에요. 빨리 가봅시다. 창조가 뭐예요? 창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물이라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물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다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다 혼돈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창조의 맨 처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물과 물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물을 밀어내시고 거기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어떤 궁창? 어떤 공간을 만드셨어요? 빛의 공간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구현되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조예요. 그렇죠? 이게 창조인데 지금 무엇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홍수가 벌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 밀려났던 물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의 다른 의미는 뭡니까? 창조가 부정된다는 거예요. 창조가 없었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창조가 다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 홍수 위에 뭐가 떠 있습니까? 방주가 떠 있죠. 그 방주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모든 창조의 그 씨앗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가 부정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창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창조가 부정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창조의 기준이 나의 기준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진리의 공간,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의 시간, 사람을 사랑하고 자유로운 생명체, 자유와 개성들을 존중해 나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던 거 안에 내가 여전히 선택할 기회가 남아있는데 나는 진리대로 선택할 거고 난 사람들을 사랑할 거고 난 내 자유와 개성을 존중할 거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거고 그래서 내가 진리, 사랑, 주체의 세 가지 기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궁금하면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나. 예.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이게 이해는 좀 안 돼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당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내가 제대로 살 기회가 있다고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이 세상이 지금 보여질 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잠깐 이상하게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은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창조의 기준을 여전히 지켜가는 거. 그걸 뭐예요? 그걸 방주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여전히 가능성을 믿고 난 여전히 창조의 기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행동하는 거죠. 실제 행동한다는 얘기는 지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속하는 거. 그럼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지었습니까? 이틀 만에 지었습니까? 아니죠. 오래 지었죠.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산에다 배 지으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 저 정도 재능에 조금만 정치적을 발휘했으면 출세했을 텐데. 저 사람 저 돈을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굴렸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 저 사람 저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았으면 지금 되게 편하게 살 텐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여요? 바보스럽게 보이죠. 그렇죠? 욕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들 인정받기를 추구하고 게으름을 추구하고 편안하게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창조의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인생의 기회고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산에 배 짓는 것처럼 보이겠죠. 바보스럽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그 삶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것이 세 번째죠. 그렇죠? 적용적으로 방주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의미예요. 그렇죠?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엔 이상해 보이는 걸 불편해하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요. 그 재산을 다 털어서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상해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다 처세술 쓰는데 뭐가 맞는지를 고민하고 다 자기 이해관계로 인맥화하는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다 그냥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만 하는데 세상이 좀 나아지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바보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고생스럽고 더 못 벌고 더 인정받지 못하.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바보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내 기준에서 보면 누가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스러운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후회할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해롭게 한다는 것도 모른 채 지금 내가 편하고 좋고 내 욕망이 좀 충족되고 있으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이 오히려 이 사람 입장에선 바보스럽게 보일 정도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신의 행동이 필요한 점이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이 됩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 아주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요. 세상이 이상하다고 해서 이상한 세상과 닮아가면서 살 의무가 여러분한테 없어요. 세상이 이상하다고 해서 세상을 꼭 닮아가서 살 운명이 여러분들한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선택권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선택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맞는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선택권이 다들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내가 오늘의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바르게 살아갈 기회는 거기 있고요. 가능성은 거기 있고요. 나한테 그 기회를 선택할 만한 선택이 무엇이 진리가 무엇이 창조된 이해가 나한테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기회를 잡고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하며 그 행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방주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럼 방주는 자기 혼자 살자고 세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죽는데 나 혼자 살자고 세운 겁니까? 아니죠. 세상이 부당한 쪽으로 달려가서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이 방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뭘 해요? 새로운 세상의 기회가 되죠. 그렇죠? 재창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창조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재미없는 예로 들어볼까요? 정치권에 이상한 정치인들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욕해요. 이번 선거에서 다 바꿔보자고 얘기해요. 그래요. 전 선거 때마다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번 선거에서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럼 누굴 뽑아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인 건 알겠어. 그럼 이제 좋은 놈을 뽑아야 돼. 근데 누구지 그게? 있긴 하나? 어떤 조직에서 이 부장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 괴롭히고 조직 문화 이상하게 만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더니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가 살아있어서 결국 지가 뒤통수 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부장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그럼? 누가? 걔랑 똑같은, 걔보다 심한, 걔보다 이상한 누군가가. 그래봐야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계속 벌어져도요, 방주가 없으면요, 새 세상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새 세상은 누가 시작합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 기준으로 살아냈던 그 사람이 인생의 어느 때에 세상이 홍수로서 무너져 내릴 때, 임계치가 해서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 그때 그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걸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맨 처음엔 나만 바꾸는 것이고요, 결국엔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어떻게 해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은데요? 라고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나도 세상도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쉬는 거예요. 나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때에 맞게 세상이 세상답게 무너질 때 진리가 진리답게 세워질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일꾼으로 거기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원망하지 맙시다. 세상을 불평하지 마시고 세상을 비판하세요.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아십시오. 근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첫 문장인지 끝 문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까지가 없다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근데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완전 딴 얘기. 그냥 잡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3시간 이상 떠들 수 있습니다. 자신 없으신 분 있어요? 자신 있죠,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민족성, 역사. 3시간 정도 할 수 있죠. 이 나라가 왜 좋은 나라인지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세계 최극빈국도 아니에요. 그렇죠? 군사정권이라고는 독재국가도 아니고요. 어느 나라처럼 인권 자체가 무너진 나라도 아니고요. 그럼 이 나라는 그 어디 사이거든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과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이중성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나라가 왜 문제인지는 정말 얘기를 잘하는데, 그건 이 나라가 뭘 갖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바꿔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인생이 왜 꼬였고, 언제 망했고, 내 기질의 문제가 뭐고, 내 능력의 문제가 뭐고, 왜 내가 안 되고. 근데 네가 이제까지 안 죽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이제까지 밥을 벌어먹고 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까지 나를 끌고 오게 한 힘은 뭐예요? 나의 장점은 뭐예요? 나의 영성은 뭐예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요, 자기 어떤 지점이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거기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안 되는지만 너무 많이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사시는 거에 여러분 생활에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그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유지시키고, 여러분들 그래도 좋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여러분들 든든하게 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생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점에서 뭐예요? 중요한 것도 놓치게 되죠. 힘들고 귀찮고 어려우니까 그건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것들, 그것도 놓게 된단 말이에요. 가족이건, 나 혼자만의 시간이건, 예배의 시간이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의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방주의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나도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홍수 속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홍수가 난 건 맞는데, 그럼 내가 세워야 되는 방주는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방주는 무엇이고, 내 방주가 어떻게 든든해져 가야 되는지 내가 내 내면에서, 내 생활에서, 내 세상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한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나은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그 홍수 위에서 떠 있는 배처럼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 세상 위에서 떠 있는 배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돌이킵시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요, 비장한 문제의식과 명확한 희망을 갖는 것이 홍수 속에 떠 있는 방주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막연하게 긍정적인 사람들은 홍수가 안 날 거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홍수가 날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임계치가 오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사회, 그런 식으로 다 하면요, 무너져요. 비장한 문제의식과 선명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홍수와 방주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갑시다. 하나만 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1번을 이거로 얘기하기도 했죠. 맨 처음에 내가 내 자신의 바른 가능성을 인식하고 두 번째 그것들에 대한 기준대로 판단하고 세 번째 그것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1, 2, 3으로 얘기했죠. 근데 사실요,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0번이 있어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가 당대 의로운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순서는 조금 바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노아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노아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랑 연결돼서 말씀드리죠. 세상에 그냥 빠져있으면요, 세상에 주는 감정과 생각이 막 휩쓸려 들어와서 내 안에 인격이 돼버린다니까요. 상황에 주는 감정과 생각이 막 들어와서 내 안에 인격이 돼버리고 내 안에 기준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안쪽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와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 세상은 다 악한 방구인데 나 하나 똑바로 산다? 여러분,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건 그냥 언제부터 독단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되게 커요. 내가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느껴져서 내 안에 것이 흘러 넘쳐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0번이에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나답게 합니다. 오케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샘에서 어떤 우물에서 물이 콸콸콸콸 넘쳐나고 있으면 한강의 시원 태백인데 거기 가보셨어요? 그럼 물이 아래서부터 콸콸콸콸 솟아나와요. 아래서부터 콸콸콸콸 솟아나와서 이게 여기서부터 한강이 시작됩니다 하고 물이 아래서 솟아나오고 있으면요, 비가 내려도 그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말라서 그게 웅덩이가 돼버리면 그럼 비가 내리는 게 거의 쌓이는 거예요. 진흙탕이 쌓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게 있어야 바깥쪽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흘러나오는 게 없는데 바깥쪽에 물들지 않기로 자기가 결정해봐야 스스로 피곤해지는 것뿐이에요. 물들지 않을 수 없어요.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은혜가,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감각되면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은혜 중에 나를 지켜가는 것,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나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때에 맞게 하나님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해야 하는 삶입니다. 결론 말씀 마칩시다. 우리가 꿈꾸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이냐면요, 내 배에 돛을 탁 펼치고 있으면 이 물살이, 이 바람이 나를 항구에 도달하게 해주길 여러분들은 다 바래요. 중학교 때 가르치는 거 열심히 배우고 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거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가라고 해서 대학을 손쉽게 또 갈 수 있고, 대학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지혜롭게 열심히 또 해나가면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인생이 펼쳐지고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지는, 정말 유토피아 아닙니까? 여러분, 놀고 먹어서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런 데가 유토피아죠. 진리의 세상이나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가 진리의 세상이어서 이 사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삶이 펼쳐지고 이 사회가 가르치는 대로 살면 그것이 인생의 진리고 정답이었던 때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때죠. 그럼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구현되지 않았던 때가 우리 때가 아니라고 해서 원망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돈만 펼치고 있으면 바람과 물살이 나를 항구로 도착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안 돼요.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 다음 세상이 조금 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못 누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그렇게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풍랑에서 사는 거지. 그치? 아무리 노력해도 막 어려운. 우리가 윗세대가 만든 풍랑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 거고.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키가 필요하고요. 엔진이 필요해요. 우리는 돈만 펼치고 노는 지중해의 그런 관광객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 이편에서 바다 저편까지 가려면 우리가 내 키가 필요해요. 방향을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살이 흘러가는 게 내 방향이 되면 안 돼요. 바람이 불어오는 게 내 방향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다는 게 내 방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키를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엔진이 있어야 돼요. 물살이 밀어주는 대로 가면 안 돼요. 때로는 물살을 넘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온 대로 하면 안 돼요. 바람을 뚫고 가야 될 때가 있다면 그럼 내 안에 뭐 해야 돼요? 그쪽으로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내가 엔진이 없이 키만 잡고 있다고 뭐가 되지 않는다. 그럼 뱅뱅 돌아요. 거기서 내가 거기서 그 방향을 잡고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가르쳐 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힘 주심 우리가 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주 우리가 우리의 키를 놓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주 우리가 내적인 힘을 잃어버린 게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바다보다 더 거친 바다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나치게 거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폭풍이 왔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한 번 넘어가야 되는 해류를 이건 계속 해류를 역류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힘겹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때때로는 바람 타고 갈 때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인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 인생의 향해를 놓을 건 아니니까 내 인생의 키를 잡고 내 인생의 엔진을 켜고 때에 맞는 바람이 오면 여러분들이 돛을 넓게 펼치시고 하지만 이 바람을 타서는 안 될 때는 재빠르게 돛을 감으시고 그렇게 내가 가야 될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쉽니? 우린 다 힘들어요. 쭉 따라가면 되는 사다리 위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임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실 때 그 힘으로 이 바다를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욕하다가 세상을 닮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해보면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실제 삶은 어쩔 수 없어 다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때로는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 항구에 그 홍수가 끝난 새로운 무지개의 땅에 도착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거친 바다에 홀로 남겨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파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가혹한 얘기예요. 그거 못 넘어가요. 세상이 쉽습니까? 어디? 나 하나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나 하나 똑바로 산다고요? 그걸 누가 참아줍니까? 바라봐줍니까? 바보가 되고 놀림받고 불편해지고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한 건가? 내 인생의 기회병을 이렇게 다 낭비한 건 아닐까? 수영적인 기준들을 해내는 말에 내가 변명할 말들이 없는 것처럼 아, 나도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좀 모았어야 되나. 내가 너무 치기 어린 어린아이였나. 그럼 그렇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10여 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떤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욕하면서 닮았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시고 닮고 싶지는 않은데 변화가 안 된다면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변화돼서 가고 있는데 힘겹다면 주여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에 맞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10여 분 정도 이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세상에서 주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환경이 주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뭔가 부정적인 감정들과 상황이 주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때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거기서도 방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홍수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서도 방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 번만 통솔로서 기도할 텐데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바깥에서 들어온 생각들이 내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생각에 자주 흔들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 한 번만 통솔로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의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견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똑바로 된 기준을 갖고 살자라고 결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며 그렇게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온전케 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바깥에서 들어오는 생각과 욕망과 내 주관이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진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과 멀어져 있던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하셔서 멀어져 있던 주님을 다시 한번 저를 다시 한번 가까이 부르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네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오며 이들을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들의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창조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바다도 어떤 홍수도 이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오며 이들을 덮치지 못하게 하시오며 주님께 지켜주시는 그네가 이들을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잖아요. 환경은 안 좋아요. 환경이 좋은데 그냥 기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만큼 주시는 내가 필요합니다. 후렴에 아주 전통적인 표현이지만 성령이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는 고백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세임을 얻을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기대가 아니면 내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절대 이 세상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구하는 찬양으로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고백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좁은 길을 걷습니다. 정말 좁은 길입니다. 아버지 내가 밤낮 기뻐할 정도로의 고백은 아직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이 나를 삼키지 않을 정도의 기쁨이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면 내가 이 좁은 길에 삼킴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품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의 중심을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욕하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처지를 바라보다 세상을 닮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노아처럼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세상과 상관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의 기준으로 방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세상이 바보 같다고 하여도 여전히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원하오니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생에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뜻하시는 그 교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남의 숨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길 사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